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의 RJ 현입니다. 드디어 무더운 폭염의 8월 첫 주를 넘기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과일과 곡식들이 단단하게 여물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추를 넘었으니 이제 서서히 더위가 물러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한 번쯤은 공통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을 건데 바로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중에서도 세계 일주 말입니다. 이런 더위에도 젊은이들은 배낭을 메고 이런저런 고생마다 하지 않고 돌아다니죠. 자기가 늘 살던 동네와 지역을 벗어나서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날은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이 발달하여 지구촌 오지 어디를 가더라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바다 너머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생각해서 그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에는 금이 많다더라, 식인종들이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았죠. 그러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지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각 대륙과 문명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인류가 마지막으로 남긴 땅이 있었으니 바로 극지방이었습니다. 빙하가 자리 잡은 춥고도 추우며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미지의 땅을 누가 가장 먼저 정복할 것인가? 오늘의 역사 채널은 불가능을 넘어선 탐험가들, 지구 끝을 정복한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빙하에 둘러싸인 북극과 남극을 떠올리며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어보시죠. 오늘의 역사 채널은 북극과 남극을 정복한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탐험가에게 꼭 필요한 세계 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가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인류는 지구의 땅과 바다의 길을 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도였습니다. 지리학은 미지의 땅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뒷받침해준 학문이었습니다. 먼저 세계의 지리를 담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도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사막에서 발견된 지도입니다. 젖은 점토판에 그림을 그린 다음 뜨거운 햇볕에 구워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든 지도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고운 비단에 지도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필요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폴리네시아 섬 사람들은 넓디 넓은 태평양을 항해할 때 나뭇가지로 만든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갈대나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그 지도는 바닷물의 흐름과 파도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붙여 큰 섬들의 위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도는 바다의 상태를 자세히 적어놓은 항해용 지도로서 바다의 깊이,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항로 표지, 연안의 약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했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 전체를 탐험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접시처럼 평평하다고 믿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 지구 끝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약 500년 전 세상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용감한 뱃사람들과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한 유럽의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진짜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사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도가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의 향료 제도를 찾아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에서 인도를 오가는 가장 짧고 안전한 바닷길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그 당시 지도에 나와 있지 않던 두 개의 대륙, 바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1519년 페르디난도 마젤란은 배 다섯 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끌고 에스파냐를 출발했습니다. 마젤란은 바닷길로 전 세계를 일주한 첫 번째 탐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항해에 성공한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젤란의 함대는 바닷길을 따라 내려가 남아메리카 끝을 지나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 끝의 희망봉을 돌아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의 긴 항해에서 마젤란의 함대 중배한 척만이 지구를 완전히 도는 데 성공했습니다. 탐험가 새로운 발견이 잇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공이나 수박처럼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본은 둥글둥글한 지구를 똑같이 본뜬 것이기에 지구본에 나타나 있는 거리, 방향, 크기, 모양은 실제 비율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좀 다릅니다. 둥글둥글한 지구를 억지로 납작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구의 어떤 부분을 자르고 붙이고 일그러뜨려야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 위에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지구의 꼭대기인 북극과 밑바닥인 남극입니다. 좁은 것을 억지로 넓게 펼쳐놓는 것입니다. 넓은 네모난 지도에서 그린란드를 보면 지구본의 남아메리카 대륙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본에서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이 그린란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대륙은 그린란드보다 8배나 큽니다. 우리는 지도와 지구본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도와 지구본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 지역의 이름이나 숫자,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 상상의 선과 신호들은 모두 지도의 언어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적도는 지구 한가운데를 지나는 긴 선인데, 눈에 진짜로 보이는 선이 아니라 상상의 선입니다. 적도는 지구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북반구와 남반구입니다. 북반구는 적도 위의 반쪽을 가리키고, 북반구에 세계 대부분의 육지가 있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적도 아래의 반쪽인데, 지구상에 있는 7개의 대륙 중, 단두 곳인 오세아니아와 남극 대륙만이 남반구에 있습니다. 지도에는 모든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물처럼 생긴 상상의 선들을 그려놓았는데 북극과 남극과 적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선은 우리가 찾는 곳이 북쪽이나 남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위선은 적도와 평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만 봐도 북쪽으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남쪽으로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적도는 위도, 영도입니다. 경선은 우리가 찾는 곳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경선은 북극과 남극을 직선으로 잇는 상상의 선입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나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산이나 계곡, 불타는 사막, 얼음 뿐인 빙하지대의 높이, 곧 고도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고도는 0입니다. 지도를 만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높이를 표시하고 고도와 같은 여러 지점을 연결해 등고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이고 해발 8,844m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재는 수심은 바다 밑바닥까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냅니다. 깊이가 0인 곳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 대양이나 작은 바다 또는 호수 밑바닥까지의 깊이를 잰 것입니다. 해양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다가 깊을수록 짙은 푸른색을 칠하고 등고선도 그립니다. 그러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밑바닥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육지보다 더 많은 산과 화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들이 더 넓은 바다 밑바닥을 갈라놓고 이렇게 바다 밑바닥에 있는 깊고 긴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는 북태평양 바다 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해수면에서 1만 1000m 아래까지 내려간다 하니 백두산보다 무려 4배나 깊고 큰 계곡입니다. 지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지도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자연 지도는 자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과 지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정글이나 사막, 넓은 초원처럼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의 자연적인 특징도 알려줍니다. 또 지형의 높고 낮음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해수면보다 낮은 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는 지구상에 있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의 수도와 그 나라들의 국경선을 보여줍니다. 지역을 가르는 경계나 나라 사이의 국경선은 그곳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경선은 반듯한 선으로 된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특성을 그대로 살려 삐뚤삐뚤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산악지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따라 그어진 경계선도 있고, 큰 강을 국경선으로 삼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강둑도 한쪽만, 강도 정확히 반만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지도들이 가득 담겨 있는 지도책은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갈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도서관에서 지도책을 쉽게 찾기 위한 한국 십진 분류법 번호는 980번입니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어서 아주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돌며 초정밀 카메라의 눈으로 줌인하면 지상의 작은 사물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발품을 팔며 지행 지세를 살피고 힘들게 청량을 해서 거리와 높이를 재어야만 겨우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카시니 집안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4대에 걸쳐 프랑스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참 많은 지도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박물관에 수백여 종의 지도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뛰어난 지도로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대동여 지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1402년에 만들어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한반도와 중국의 모양이 아주 정확하고 유럽, 아라비아, 아프리카의 140여 개의 나라가 그려진 매우 우수한 지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수많은 지도를 집대성하여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현대의 지도 못지않게 정확하게 그린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담은 지도를 보며 세계 지도가 나올 때마다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대서양이 지도 가운데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와 태평양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중심에 그려진 지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와 태평양이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한가운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그니까 실제로 그 중심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펼쳐서 한 장의 종이에 그려 넣으려니까 중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도를 만들 때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고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니까요. 이상으로 지구를 탐험한 데 있어 중요한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플
인류 최초의 극지방 탐험은 기원전 33년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테아가 전설의 땅 툴레를 찾아 북극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후 빨간 에리크라 불린 바이킹이 서기 982년 그린란드를 발견했고, 노르웨이 사람 오테르가 노스곳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인 1439년 베네치아의 항해가였던 피에트로 쿠에리니가 여행을 하다가 북극권을 지나 북위 70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격적인 극탐험의 역사는 북사 항로를 찾아 떠났던 지오반니와 세바스티아노 카부토 횡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524년 뉴욕만을 발견한 지오반디 다 베라차노도 역시 초기 극탐험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뒤 70년이 지난 1596년에서야 네덜란드 사람 빌렘 바렌츠가 북위 74도 30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렌츠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극지에서 개울나기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 이름을 따 바렌츠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610년 헨리 허더슨은 런던 무역 협회의 지원을 받아 그린란드를 탐험하다가 배 안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폭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뒤몇 년이 지나지 않아 윌리엄 베핀이 북위 77도 45분까지 올라갔고, 이 기록은 그후 거의 200년 동안이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는 러시아 사람 비투스 베린과 시메온 칠주스킨이 지휘했던 위대한 러시아의 대탐험이 있은 후 19세기 초가 지나서야 학문적인 관심과 목적에서 극탐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에드워드 피어리 역시 1819년 전설적인 북서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이끌던 배두 척에는 연구자, 박물학자, 기상학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해군 본부는 탐험의 학문적, 지리적 연구 업적에만 만족하지 않고 목표가 다른 탐험대 두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존 플랭클린이 지휘하는 탐험대와 존 로스가 지휘하는 탐험대였습니다. 이 탐험에서 존 로스는 자기력 있는 북극을 발견하고 북극에서 네 번의 겨울을 난 다음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플랭클린의 탐험대는 1845년 두 번째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플랭클린은 탐험대원 126명과 함께 얼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 떠났던 수많은 탐험대 중에는 스코틀랜드 사람 로버트 머클루어의 탐험대도 있었습니다. 머클루어는 1851년 10월 26일 북위 72도 27분에서 겨울을 난뒤배두 척을 이끌고 멜빌해에 도착함으로써 드디어 사람들이 끈질기게 추적해온 북서 항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극점 자체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대담한 탐험대 4개가 지구 최북단에 가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871년 미국의 언론가이자 연구자인 프란시스 홀의 탐험, 1876년에 북위 83도 20분에 도착했던 게오르그 티손, 게오르그 나레스, 그리고 알버트 마르템의 탐험, 독일 탐험대의 선장 파울 헤그만과 카를 바이 프레이트와 율리우스 폰 파이어, 스웨덴 사람 에리크 폰 뉴르덴 쉘드, 조지 워싱턴 드롱의 탐험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드롱은 미국의 출판업자이자 뉴욕 헤럴드지의 소유주인 고든 베니스의 지원을 받아서 에리크 폰 누르덴 쉘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니스는 1871년 영국의 선교사이자 연구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 출발한 헨리 스탠리의 구조대를 지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스웨덴의 기술자인 아우구스트 살로몬 안드레입니다. 그는 1897년 기구를 타고 북극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를 타고 3년 동안 정처 없이 얼음 속을 떠돌다가 북위 86도까지 올라갔던 전설적인 노르웨이의 극탐험가 프리두프 난센과 스텔라 폴라레라는 탐험대로 유명한 아버루투스의 영주와 움베르토 카그니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1909년에 극지방의 정복자가 출연하게 되는데 미국 탐험대의 로버터 에드윈 피어리입니다. 피어리는 극 탐험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탐험의 현대화란 탐험을 떠나기 전에 지도자료와 다른 여러 가지 관측 기록을 이용해 철저하게 탐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어리는 자신의 삶에서 20년을 극지방 정복에 바쳤는데 그 20년 동안 피어리는 극지방과 그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탐험을 했습니다. 피어리는 대탐험의 출발점인 그린란드에서 자신의 탐험을 도울 에스키모 개 246마리와 아이와 부녀자를 포함하여 에스키모 2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어리의 탐험이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피어리는 지나가는 경로에 수많은 전진 캠프를 세워 짐의 무게를 줄이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09년 4월 6일 피어리와 그의 동반자들은 북극점에 도착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북극의 반대편에 남극 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리학자들은 북반구의 무게와 균형을 맞추려면 남극 대륙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남극 대륙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1773년 1월 영국의 항해사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쿡이 최초로 남극권을 통과하고 남위 71도 7분 10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남극해에서 바다 표본과 고래잡이가 시작되었고 그후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최초로 남반구를 가로질렀던 제임스 쿡은 세 차례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만 했던 이 전설적인 대륙, 영국 해군의 해도에조차 미지의 남쪽 나라라고 당당히 표시되어 있던 남극 대륙이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쿡은 새 대양의 남단에서 끝없는 빙하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쿡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빙하에서 감히 나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인간은 없을 것이다. 남북 전쟁 동안 고래와 물개를 쫓아 남쪽으로 멀리 배를 타고 갔던 미국 사람 너세니얼 팔머는 우연찮게 어떤 반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머는 남극 대륙의 땅 조각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1822년과 1839년 사이에 활약했던 다른 남극 탐험가로는 영국 탐험가 앤더비 형제, 제임스 웨들 선장, 러시아 선장 파비앙 고플리퍼 베링스 하우젠과 윌리엄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1840년에는 프랑스 탐험가 질 디몽 디르빌이 아델리 랜드에 도착하여 남극 땅을 밟았습니다. 또 같은 해에 이미 6차례의 북극 탐사로 경험이 많던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락 로스가 첫 번째 남극 연구를 위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로스는 남극에서 테러 아산과 에르버스 한 화산을 발견했고 빅토리아 랜드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따서 로스 빙붕이라 불리는 곳까지 남쪽 한계선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의 같은 시기에 미국 배 6척이 찰스 윌크스의 지휘 아래 남극 해안을 따라 2,400km 이상 항해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윌크스 랜드라 불립니다. 19세기 말인 1897년 벨기에 사람 아드리안 드 게르라쉐 대위가 지휘한 벨기카호는 남극권에서 최초로 겨울나기를 한 배입니다. 배에는 그 당시 29살인 아문센이 2등 항해사로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카르스텐 보르허그 레빙크가 지휘한 영국 탐험대가 남극 대륙에서의 겨울나기를 성공한 후 1901년 세계의 탐험대가 꾸려졌습니다. 그것은 스웨덴, 독일, 그리고 영국의 탐험대였습니다. 영국의 탐험대는 당시 33살의 로버트 팔콘 스콧이 지휘했습니다. 스콧은 이첫 번째 남극 탐험에서 남극점을 약 640km 앞둔 지점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1908년에는 1901년 스콧과 함께 탐험을 떠났던 어니스트 셰클린이 대장이 되어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탐험에서 그는 남극에 도착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터 썰매를 사용했습니다. 셰클턴은 남극점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인간도 도착하지 못했던 남위 88도 23분의 영국기를 꽂았습니다. 이때 1910년에서 11년 사이 피어리의 위대한 북극점 정복이 있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다른 성격의 탐험가 두 명이 운명적으로 남극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문센과 스콧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북극과 남극을 향한 인류의 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남극점을 밟은 유명한 두 탐험가 아문센과 스콧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알드 아문센은 원래 북서 항로를 개척하며 북극점에 도달하려고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피어리가 먼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표를 남극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부터 스콧의 계획을 알고 있던 아문센과 달리 아문센이 계획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은 스콧은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드 아문센과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의 남극을 향한 경주는 당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교육 수준, 성격, 열정, 그리고 자신의 커다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문센은 우선 남극 대륙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구하기를 바랬고, 스콧은 치밀한 계획과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확신을 바탕으로 미지의 대륙에 도착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스콧은 1901년 도브 해협에서 어뢰 군단을 지휘하다가 첫 번째 남극 탐험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32살의 스콧은 올곧고 민주적이며 상관들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극 탐험의 경험이 없었어도 지휘자로서 자질이 뛰어나 영국 해군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장교였습니다. 스콧이 첫 번째 남극 대륙에서 해낸 발견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리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식물학자로 구성된 스콧의 대원들은 첫 남극 탐험 3년 동안 이루어낸 엄청난 학문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했던 남극 탐험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콧의 경쟁자인 아문센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로알드 아문센은 얼음의 사나이로서 그의 몸속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누이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문센은 어려서부터 극지방의 비밀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등산을 한다든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도는 바깥에서 잠을 잔다든가 하면서 극지방의 추위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아문센이 22살이었을 때는 노르웨이 중부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 하르당 게르비다에서 눈속 깊이 파묻혀버려 그의 행에 의해 생명을 겨우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문센은 드 게르라쉐가 지휘했던 벨기카호를 타고 노바 세멀야 해안을 따라 남극 주위를 탐험했습니다. 이누이트와 함께 보낸 긴 겨울과 북서 항로를 찾아본 경험은 이후 그가 남극 탐험에서 보여준 능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남극을 정복하는 일은 이 자존심 강한 두 사나이와 그들이 지휘한 두 탐험대와 그들이 속한 두 나라가 명예를 걸고 벌인 경쟁이 되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조직적이고도 학문적인 성격을 띈 스콧의 준비 자극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한 직관력에 따라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려 한 아문센의 대담함, 이두 탐험가 사이에서 벌어진 경쟁은 정정당당하고도 기사도적인 싸움이었습니다. 1911년 1월 아문센과 7명의 동료들은 로스의 얼음 장벽에 캠프를 세우고 프라하임이라 불렀습니다. 대형 텐트 14개에는 개쉰두 마리와 식량, 석탄이 들어갔습니다. 이누이트족에게 많은 것을 배운 아문센은 허스키들을 이용해 일행이 단 썰매를 끌게 하였고, 이누이트족처럼 순록과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 가볍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문센의 동료들 역시 아문센처럼 추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힌 사람들로 썰매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스키 대회 우승자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썰매기의 12마리가 썰매를 한 듯이 끌었습니다. 게다가 아문센의 캠프가 스콧의 캠프보다 남극점에 118km나 더 가까웠습니다. 1911년 10월 대원 4명과 함께 캠프를 떠난 아문센은 가는 길에 식량을 준비해 두기 위해 여러 차례 되돌아왔습니다. 탐험대는 시간당 7km 이상씩 매우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11월 17일 거대한 빙하가 탐험대 앞을 가로막자 아문센은 대원 2명과 가볍게 꾸린 썰매 3대 그리고 썰매개 18마리만 이끌고 등반에 나섰습니다. 12월 14일 탐험대는 남극점의 위치인 남경 90도인 것을 확인하고 노르웨이 국기를 꽂은 작은 텐트를 세웠습니다. 드디어 탐험대가 남극점을 정복한 것입니다. 승리를 맛본 탐험대가 돌아오는 길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1912년 1월 25일 노르웨이 영웅들은 프라하임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스콧은 아문센과는 다르게 짐을 꾸렸습니다. 스콧도 개를 데려왔지만 조랑말과 모터 썰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콧 일행이 탔던 말들은 추운 중국의 만주 지방에서 왔지만 남극의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조랑말의 발굽은 눈 속에 푹푹 파묻혀 군형을 잡기 힘들었고, 개와는 달리 조랑말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흐르는 땀이 얼어붙어 붓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조랑말마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말이 없어지자 스콧 일행은 직접 썰매를 끌어야 해서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터가 달린 썰매 역시 극심한 추위로 인해 모터가 얼어붙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탐험 대원들이 입은 옷은 두꺼운 모직 옷이어서 추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젖으면 쉽게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12월 10일 스콧의 탐험대는 비어드모 빙하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썰매 두 대를 끌던 개들은 잘 버텨주었지만 빙하를 올라가는데 무려 11일이나 걸렸습니다. 1월 18일 스콧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대원 4명은 남극점을 밟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도착한 남극점에서 스콧 일행은 이미 한달 전에 꽂아놓은 노르웨이 국가와 텐트, 아문센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콧은 자신의 일기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적었습니다. 일행인 윌슨, 에버스, 오츠, 바우어스가 캠프로 돌아가려면 1280km나 가야 했습니다. 6월 17일 에버스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월 2일에는 식량을 준비해 둔 곳에 도착했지만 휘발유가 새어나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 두 다리에 동상이 걸린 오우츠는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한 다리로 눈보라 속으로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3월 21일 남아있던 스콧, 윌슨, 바우어스는 새 캠프를 세웠지만 폭풍에 갇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콧과 아문센 이후에 이루어진 극탐험은 더는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기술과 문명, 학문, 지리학의 발전,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로운 협조가 가지고 온 성과들이 이후의 탐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문센과 스콧의 위대한 탐험 앞에서 남극과 북극은 그들이 간직해온 모든 비밀을 펼쳐 보여야 했습니다. 이 위대한 탐험이 성과를 거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완벽한 조직과 학문적인 협력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남극 정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고독, 그 완전한 절체절명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던 스콧, 그리고 그의 동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스콧의 천막에서 발견된 일기를 읽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녀간 목적지에서 되돌아와야 했던 스콧과 동반자들이 겪은 고통에 잔 하루하루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스콧의 일기는 아문센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그는 강연 때마다 스콧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문센은 스콧이 남극의 빙하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위대한 과제를 해내던 중에 세상을 떠난 것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문센은 스콧이 죽고 난지 16년 뒤 역시 북극의 얼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탈리아 호라는 비행선이 빙하 때문에 추락했을 때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남극을 향한 두 탐험가 아문센과 스콧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문센보다 한달 늦게 남극점에 도착한 스콧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거센 폭풍우와 식량 부족, 계열병, 병과 동상 등으로 남극에 묻히고 맙니다. 스콧은 이 과정을 일기로 남겼는데 잠시 그의 일기를 보겠습니다. 3월 6일 화요일. 다음 저장소까지 50km를 남기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 걸었지만 1시간에 고작 2km도 채 이동하지 못했다. 하루에 16km를 갈 수만 있다면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다음 저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불쌍한 오우천은 더는 일어설 수가 없다. 그는 다른 일행들이 길을 찾는 동안 썰매 위에 앉아 있다. 모두가 건강하다면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겠지만, 오우천은 우리의 행군을 더욱 느리게 만들고 있다. 그 자신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지만, 3월 8일, 목요일, 오우천은 이제 왼발로 땅을 디딜 수 없다. 그가 신발을 신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 역시 자고 일어나서 장화를 신으려면 꼬박 1시간을 애써야 한다. 윌슨의 발도 걱정스러운 상태다. 우리가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은 신만이 알고 있으리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다. 3월 12일 월요일. 어제 우리는 12km를 나아갔다. 오우츠는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두 발과 두 손을 완전히 쓸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끔찍하다. 추위에 살은 칼로 베는 듯하고 힘은 없다.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3월 18일 월요일, 우리는 다음 저장소에서 49km 떨어져 있다.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북서풍, 영하 37도. 어떤 인간도 이런 날씨를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낼 수는 없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다. 내 오른발의 발가락들은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죽음에 대한 항복의 첫 신호이다. 윌슨과 보어즈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다. 아니면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가끔씩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다. 지치고 숨이 막혀서 쉬는 시간을 두어야 하니까. 3월 22일 목요일, 눈보라는 전보다도 더 심해졌다. 윌슨과 보어즈는 연료를 가지러 출발할 수 없었다. 이제 희망을 걸어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연료는 바닥났고 식량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죽음을 맞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짐을 가지고 가든지, 짐 없이 가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캠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도중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1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보았다. 하지만 천막 밖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우리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이다. 아, 나의 가족을 생각하니, 아, 안타깝다. 나는 더는 쓸 수가 없다. 마지막 글을 쓰기 전, 윌슨과 보호자는 오래전부터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일기를 쓰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몸을 침낭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어즈와 함께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마지막 여행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호자의 몸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스콧 대장의 일기에 담긴 그의 용기와 인내가 담긴 이야기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얼음 속을 헤쳐가며 탐험을 계속한 용기 있는 스콧 대장과 대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역사책을 극지방을 탐험하고 도전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남극점을 전복한 아문센과 스콧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남극이 발견된 다음 남극에는 물개잡이들로 붐볐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차와 도자기와 비단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반면 중국 사람들은 보드라움 물개 가죽을 좋아했죠. 중국의 차와 도자기, 비단과 바꾸기 위해 물개 가죽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물개를 잡기 위해 남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개잡이들은 방망이로 물개의 머리를 때려 물개를 기절시키고는 가죽을 벗겨서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물개잡이들이 엄청난 숫자의 물개를 잡으면서 물개의 씨가 마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킹 조지 섬이 있는 남 셰틀랜드 군도에서만 몇년 동안에 물개가 32만 마리나 잡혀졌습니다. 물개가 없어졌어야 물개잡이 산업이 망했습니다. 물개가 없어지자 코끼리 해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코끼리 해표 수컷은 성장하면 몸무게가 3.6톤 정도나 되어서 한 마리를 잡으면 기름이 700리터, 곧 3드럼 반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표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름 덩어리를 큰 솥에다 넣고 끓여야 기름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덩어리를 끓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료로 쓴 것이 기름이 많은 펭귄이었습니다.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물개, 코끼리 해표, 펭귄들의 떼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북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극곰과 고래의 사냥으로 하얀 북극의 설경은 동물들의 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북반구 바다의 고래가 줄어들자 고래잡이들은 남백량에서 고래를 잡기 시작했고, 대왕고래처럼 몸집이 큰 고래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극의 고래들은 많이 잡혔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서 고래를 보호하자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 지금은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숫자의 고래만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남극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나라는 없었으나 100여 년 전부터는 남극을 노리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지만 구리, 크롬, 망간 등 자원이 묻혀 있을까 하여 남극을 탐내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가 남극과 가깝기 때문에 남극이 자기네 땅이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아문센이 최초로 남극점을 밟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959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영국,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구소련 이렇게 12 나라가 모여 남극의 소유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남극 조약입니다. 남극 조약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권을 주지 않고 남극을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남극에서는 핵실험과 방사능 폐기물 처분,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탐사하고 과학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에 남극 지방의 킹 조지 섬에 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남극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남극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과학기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1년 내내 사람이 사는 상주기지가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42개의 남극 월동기지가 있습니다. 북극 역시도 국제지구 물리 관측 연도를 맞이해 북극의 둘레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300개가 넘는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정복한 위대한 탐험가들의 생애를 보면서 왜 저런 위험한 일을 하지?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도전과 모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도전으로 인해 오늘날 인류가 연구하고 도전할 영역이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인류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길도, 백길도, 땅길도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구 밖 우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땅과 우주를 정복한 인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땅과 바다만 정복하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극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극에서 만나자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올라와야 할 극의 경지는 어디입니까?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